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미국 뉴욕 브롱스의 아파트 화재는 어린아이의 불장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니엘 나이그로 뉴욕 소방서장은 29일 아파트 건물 1층에서 3살 반 어린아이가 주방용 스토브를 가지고 놀던 것이 큰 불로 번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과 다른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문을 열어둔 채 아파트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그로 서장은 불이 순식간에 위로 옮겨붙어 계단 통로를 통해 5층짜리 아파트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은 과거 화재 탐지기에 결함이 발견되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습니다. 29일 밤에 발생한 이번 화재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졌고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5년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4주 연속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포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9일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 기지를 향해 탱크 폭격과 전투기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3발 가운데 2발을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발은 가자지구 인근 마을 건물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간 벌인 폭격전으로 인한 사상자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또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경이 충돌해 시위대 2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4주 연속 주말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방어체계 2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은 30년 전 양국 간 체결한 군축협정인 중거리 핵전략조약 INF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은 러시아가 일본 간 군사적, 정치적 신뢰를 수축하려는 우선순위에 모순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도 평화협정 협상 등 전반적인 러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내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어슈어 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최근 러시아가 계속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핵 또는 재래식 미사일의 제조와 시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교회 앞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할레드 메가헤드 이집트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29일 카이로 남부 헬완 지역 내 마르미나 콥트 교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두 명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충격방 가운데 한 명은 보안당국에 의해 즉각 사살됐고 나머지 한 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8명은 콥트 교인들입니다. 콥트 정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헬완에 있는 가게에서도 별도의 충격 사건이 발생해 콥트 교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 교인입니다. 인도 제2수도로 불리는 경제중심지 뭄바이에서 2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전 1시쯤 4층짜리 상업용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식당에서 발생해 30분 만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카말라밀스 지역은 대기업 사무실이 밀집해 있으며 최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고급 식당과 주점 등 상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콥 주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라고 의회에 명령했습니다. 남아공 헌재는 29일 야당이 앞서 의회에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의회가 주마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공적 자금을 자택 개보수에 사용했다는 공금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자프라 현재 재판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헌법 제89조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규칙을 세울 의무가 있다며 의회가 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는 탄핵 절차를 위한 규칙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는 31일에서 1월 1일 0시로 넘어가는 시점에 각 지역마다 성대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연인과 가족 등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축제를 즐기면서 새해 소망을 빌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는 해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 가수들의 축하 공연을 즐기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초색이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정공 행사를 지켜보며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올해 특히 각종 테러와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 속에 행사가 치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약 2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뉴욕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돼서 경계와 검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지난 10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8명이 목숨을 잃은 라스베이거스시도 신년 전야 불꽃놀이 행사에 주방위군과 경찰력이 총동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도 이 라스베이거스 행사를 최고 경계 1등급 행사로 지정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해 세계 곳곳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과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올 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기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30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Jimmy Eat World의 노래입니다. The Middle 함께 감상해 보시죠. Everyth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리는 미국으로 자본과 투자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대책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이탈리아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에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중산층 중국인들이 늘면서 중국의 주류 문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군요.
네, 재정부를 비롯한 중국 경제 관련 부처 네 곳이 함께 29일 관보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통신문에서 자격을 갖춘 외국 기업들의 원천 징수세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특히 올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그러니까 이미 낸 세금까지 돌려주겠다고 관계 당국이 덧붙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의 성장과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이것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이 중국 정부가 받지 않겠다고 한 원천 징수세가 뭔가요?
네, 중국 정부가 기업에서 받는 세금이 법인세율이 25%인데요. 이 가운데 10%를 영업이익에서 원천징수, 그러니까 규모와 실적에 상관없이 미리 거둡니다. 나머지는 이 과표 구간에 따라서 부과하는데요. 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이 원천징수액을 받지 않게 되면은 전체 세금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 이 중국 당국은 외국인 투자를 붙잡아두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런 조치를 한 배경은 뭘까요?
네, 미국이 내년부터 법인세를 크게 내려서 기업과 투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응급 처방입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이달 초에 미국의 감세 법안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 직후에 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재정과학연구소가 추가로 세율을 조정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고요. 이번 조치는 이런 기조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의 법인세이나 어떤 내용이었죠?
네, 미국 의회가 지난주에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내리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의 중국 법인이 미국으로 옮겨오고 또 자금도 빠져나올 거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긴 하지만 주요 나라 가운데서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기업들에게는 부담이었는데요.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인건비도 오르고 정부 규제까지 심화되는 와중에 이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미국이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예, 중국에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법인세 표준 세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인데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영업세, 토지 사용세 같은 이 관련 세목이 추가됩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 기업은 사회보장기여금, 교육재정 분담금을 비롯한 다양한 명목의 부담금을 함께 내야 하는데요. 이런 준조세 형태를 포함한 부과 항목이 18개에 달하고요. 이것들을 모두 합친 실질적인 세율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 이것을 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높은 건가요?
네,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유리를 납품하고 있는 푸야오 유리공업의 차오더왕 회장은 최근 중국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경쟁사보다 세금을 35%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야오의 경우는 중국 기업이고요. 이런 불만은 미국 의회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훨씬 더 크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으로 기업과 투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중국 당국의 이번 대책, 효과가 있을까요?
네, 중국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세제 혜택에 자격 조건이 붙은 게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원천 징수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 기업들이 그 수익을 중국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투자 분야를 기업들이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지정한 부문으로만 제한됩니다.
예,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재투자하길 바라나요?
네, 중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과 제한하는 산업, 아예 외국 자본의 접근을 금지하는 산업을 정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려 산업에 투자할 때만 10% 법인세 원천 징수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은 철도와 광산, 농업, 환경보호, 노인 간병, 주식 투자 등 348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이런 재투자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기업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세제 혜택 조건으로 내세운 재투자 분야의 상당수가 이 수익 전망이 어둡거나 불안정한 산업 기반이어서 중국 자본은 투자를 꺼리는 부분입니다. 철도만 하더라도 사회 간접 자본이자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광산과 농업은 세계적인 하향산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보호 또 노인간병은 아직은 수익이 검증되지 않은 분야고요. 주식 투자의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높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의회가 해산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탈리아에서 28일 파올로 젠틀리니 총리의 제청에 따라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의 해산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총리 주재 강요 회의에서 내년 3월 4일에 선거를 치러서 새로 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6월 영국 그리고 9월 독일 총선에서 크게 세력을 넓힌 극우파와 포퓰리즘, 이른바 대중영합주의 정파가 이탈리아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 내각제인 이탈리아에서는 의회의 다수 정파가 정부를 꾸릴 권한이 있는데요. 현재 집권당은 중도 좌파 민주당입니다. 오는 총선은 현 집권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 중심의 중도우파 연합, 또 극우 포퓰리즘 정파인 오성운동 간의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느 쪽도 안정적인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헝의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전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성운동은 28%, 집권민주당은 23%, 그리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 당이 16% 득표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예, 극우 포퓰리즘 정파라는 오성운동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성운동은 기성 정치권의 부패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코미디언 출신인 제노바 베페 그릴로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 대한정당인데요. 반난민 정책, 또 유로존 탈퇴 같은 극우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럽연합체제에 반대해왔습니다.
예, 자 그럼 이 극우파가 집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오성운동이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집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 당이 북부 동맹, 이탈리아 형제당과 손잡은 이 중도우파 연합이 의석수 총합에서 앞설 걸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도 우파 연합의 지지세를 다 합쳐도 이 40%에는 못 미쳐서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정치 불안정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정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탈리아는 왕정을 폐지하고 지난 1946년에 공화정을 정식 출범했는데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무려 64차례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주류 소비 경향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산층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주류 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BC가 최근 심층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인들의 주류 소비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와인이나 수제 맥주, 바이주 같은 고급 술을 찾는 중국인이 늘면서 주류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수치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6년 중국인들의 술 소비는 전년도보다 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인들의 와인 소비는 5% 넘게 늘었습니다. 또 일반 맥주 소비는 2016년에 4%가 줄었는데요. 하지만 수제 맥주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맥주 제조회사인 엔하우저 부시인 베드도 고가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춘 결과 지난 3, 4분기 중국에서 5% 가까운 수익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코로나, 스텔라 아르투아 같은 이런 최고급 맥주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수제 맥주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요?
네,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이 수제 맥주는 맥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일반 맥주와는 달리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조되는 맥주인데요. 각 양조장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규모 생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맛과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맥주는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맛이나 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제 맥주는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대도시 중산층이라든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맥주 업계는 조만간 이런 수제 맥주 문화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수제 맥주 회사인 판다 맥주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처음 영국 수출에 성공한 이래 현재 캐나다, 일본, 호주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수제 맥주에 비해서 이 중국인들의 와인 사랑은 좀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와인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의 와인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인 사업가들은 아예 다른 나라 포도밭을 매입하는 추세입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 지역의 포도밭 100개 이상이 중국인들에게 넘어갔고요. 현재 중국인들은 호주나 칠레 등지의 포도밭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직접 포도주 자체 제작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관영회사가 생산하는 만리장성 와인이 중국에선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중국의 전통주인 바이주, 또 백주도 이 고가품에 속하는 술이죠?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량주나 배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쌀로 만든 아주 강한 독주입니다. 예, 고가의 술인 바이주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선물용이라든지 접대용으로 주로 소비되는데요.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정부패 척결과 근검 절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바이주 소비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앨라바마주가 최근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선거 결과 인증을 연기해달라는 공화당의 로이모 후보의 이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내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지방세무관서에 2018년 재산세를 선납하려는 사람들이 몰리자 미 국세청이 해당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미국 내 18개 주에서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치러진 알라베마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 더그 존스 후보의 승리가 최종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알라바마주의 존 메릴 주 총무장관과 KIB 주지사 스티브 마셜 주 법무장관이 28일 오후 존스 후보를 알라바마주 상원의원 당선인으로 인증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존스 당선인은 다음 주에 상원의원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존스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기 직전에 발표를 좀 미뤄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요?
네.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가 공식 발표 하루 전에 선거 결과 확정을 연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무어 후보는 27일 주 법원에 소장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 조직적인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어 후보 측은 알라바마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제퍼슨 카운티에서 예상 밖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카운티 내 20개의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무어 후보 측 변호사는 선거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선거 결과 확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또 알라바마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표했다면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주 정부 측이 예정대로 당선인을 확정 발표했군요.
네. 메릴 주 총무장관은 발표에 앞서 무어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더그 존스 당선인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재검표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득표율이 2%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 존스 당선인이 2만 표 넘게 더 받은 겁니다. 알라바마 주법은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의 이 표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만 재검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재검표가 필요 없는 격차로 결과가 나온 거죠. 하지만 무어 후보는 이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 무어 후보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알라바마주 대법원장이었던 무어 후보는 강경 보수파의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으로 대법원장 시절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화당 측 상원의원 후보로 선거운동을 펼치던 중 과거 젊은 시절에 10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후 이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는데요. 하지만 무어 후보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끌어냈지만 결국 지난 12일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존스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을 보니까 이 무어 후보가 여전히 이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무어 후보 측은 소장에서 성추행과 관련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마쳤지만 결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에 대한 이 무어 후보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위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상원의원에 취임하게 되는 존스 당선인, 이 엘라베마주에서 오랜만에 나온 이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존스 당선인은 제프 세션스 전 의원이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서 공석유된 자리를 채우게 된 건데요. 엘라베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건 25년 만입니다. 한편 존스 당선인이 상원에 합류하면서 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는데요. 내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은 51석, 51석 대 49석으로 단 두 석의 차이만 보이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라에 내는 돈인 세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일부 지역의 세금 관서에는 이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로 몰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세제 개편 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세제 개편안은 이 납세자들이 주나 지역에 내는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상한선을 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내년 재산세를 선납하려는 사람들이 지역 세금 관서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지방세 공제액의 상한선을 제한했는데 왜 세금을 미리 내려고 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이 집에 대한 세금을 지방 정부에 내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전액 깎아줘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그런데 새 법은 전액을 다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그 외의 금액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만 달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뭐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로서는 올해가 재산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문의가 빗발치면서 미국 국세청이 27일 안내문을 공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IRS는 세금을 미리 내더라도 해당하는 조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납부한 세금과 2017년에 산정된 세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018년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추정치에 대해서는 선납을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여러 해의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IRS의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그 세금을 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납을 했는지 공식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미국 언론은 버지니아나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금 관서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면 헛수고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되겠죠. 이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세액이나 지난 수년간 냈던 세액에 비춰 이 선납한 경우 전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를 모르고 재산세를 선납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IRS의 권고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따라서 일부 주에서는 IRS의 조건에 상관없이 선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뉴욕주 같은 경우 앤드루 쿠오마 주지사가 지난주에 이 재산세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IRS가 언급한 산정된이라는 세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명시하지 않아서 더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2017년도 아니고요. 2018년 세금이 벌써 확정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부 주나 카운티는 이미 2018년도 재산세를 산정해서 공지서를 보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 주민들은 올해 안에만 납세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2018년 재산세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아니면 이 추정치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혼선을 빚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한 IRS의 발표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관련 사안이 나중에 법정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12월 31일 자정에 주로 파티를 하면서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번 새해에는 노동자들이 특히 축하할 만한 일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18개 주와 20개 지역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요. 지난 수년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연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로 지난 2009년 이후 인상이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지역들은 어디입니까?
네, 우선 주 차원으로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워싱턴 등 총 18개 주입니다. 이들 주의 최저임금은 이미 연방정부 수준보다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8달러 15센트인데 1월 1일부터는 8달러 30센트로 15센트가 인상됩니다.
예. 자, 주 차원에서 이렇게 임금이 오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이 워싱턴주의 타코마시의 경우에는 이미 주 기준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데요. 새해를 기해서 임금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내 11개 지역 정부가 최저임금을 13달러 또는 그 이상 인상하는데요. 일부 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 사실 그 찬반 의견이 좀 갈리는 문제죠.
네, 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채용정책연구소의 마이클 셀츠먼 국장은 미 NPR 방송에 임금이 올라가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이 오르는 걸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임금 인상은 업체들로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의 주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 등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소비를 늘리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AFL-CIO의 데이먼 실버스 정책국장은 NPR 방송에 이 기업의 임금 체계를 보면 고위급 인사들에게 돈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이 부자들은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돈을 쓰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돈을 써야 할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 연방 노동총 통계청에 따르면 16살 이상 노동자 8천만 명이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고요. 이 가운데 70만 명은 정부 기준인 시간당 7달러 25센트를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150만 명은 이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데요. 이들은 주로 이 식당 종업원처럼 이 팁을 받는 근로자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식당과 같은 이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손님들이 수고했다고 두고 가는 팁을 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낮습니다.
네. 자, 하지만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연방정부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아이다호와 켄터키, 미시시피주 등은 정작 내년에 임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Fun의 All the Pretty Girl, 모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All the pretty girls on a Saturday night. So I call your name. Cross my fingers, uncross the others, hesitate. Oh, I don't think straight with nothing to prove. I don't wanna say I'm leaving. I'll stay until the weekend. You can take all the things.
'Cause you stay over the weekend. You can't tak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는 2017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올 한 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숨가빴던 취임 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존 트럼프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구호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마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미국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거침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올 한 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전면 손질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고 정의했습니다. 건강보험부터 이민정책, 무역협정과 환경규제, 세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모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현안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서 짚는 이른바 트위터 정치를 펼쳤습니다. 짧고 간결한 단문인 트위터의 특성을 100분 활용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거르지 않은 생각과 표현들을 올림으로써 미국의 국익과 대통령의 품위를 해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즈음 대부분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미국 CNBC 방송 조사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도 조금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2기를 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我们正走在一条充满希望的道路上，我相信。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집권 2기 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자인 마오쩌둥 반열에 올라설 만큼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백을 틈타서 전 세계 경제와 정치 문제를 중국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어깨에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이 부여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2018년 한 해가 중국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기회인 동시에 위기의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적으로 경제 안정을 비롯해서 최근 베이징 외곽 지역 이민자 강제 퇴거 사태 등에서 나타난 인권 탄압이나 표현의 자유 억압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 하고요.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지도자 업.
올해 국제무대에 새로 등장한 두 명의 주요 지도자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Vive la République! Vive la Franc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는데요. 정치 경력은 별로 없었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흔들리는 유럽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당당히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노동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지지도가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24살 연상의 교사와 결혼한 얘기거리도 화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는 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 후에 어수선한 정국 속에 출범한 정권이었는데요. 출범 불과 나흘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취임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관계가 꼬여 있었고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미국과는 무역 갈등 등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외교적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취임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미국 방문으로 국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러시아, 중국 등을 방문하면서 취임 첫해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주변국의 강세로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소폭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평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도자 다운.
2017년 국제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 엇갈린 명압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도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부녀 대통령 탄생이라는 영광을 한몸에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게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는데요. 같은 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서 내년 4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는데요. 9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현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기, 최고령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지난 11월 탄핵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독립 영웅이었던 무가베 대통령은 37년 동안이나 짐바브웨를 통치했는데요. 93살의 고령이었던 무가베 대통령은 41살 연하의 부인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다 쿠데타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12월 4일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예멘 수도 사나에서 피살됐습니다. 예멘을 33년 동안 집권했던 살레 전 대통령은 2011년 중동 지역에 불었던 민주화운동,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권좌에서 축출됐는데요. 하지만 예멘 내전의 한 축이자 과거 적이었던 후티 반군과 손을 잡고 권력 복귀를 꾀하면서 최근까지도 예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살레 전 대통령이 최근 다시 후티 반군과의 결별을 다시 선언하자 후티 반군이 살해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의 목소리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국제적 위상이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게 65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로힝야족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치 자문역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종청소라고 부르는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때 철의 난초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던 수치 자문역은 지금 소수민족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냉혹한 모습의 두 얼굴의 지도자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특집, 오늘은 올 한해 명함이 엇갈린 주요 인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생각해볼게를 영어로는 I'll think about it 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곰곰이 생각해볼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이 표현은 무언가에 대해 하룻밤 자며 생각해보다 결정을 다음날까지 미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re not sure, you can sleep on it and get back to me tomorrow. 아직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줘. I need to sleep on it before I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I think you should sleep on this before committing. 너가 이걸 책임지기 전에 하룻밤 정도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오늘은 sleep on i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새해 첫 방송부터는 김현숙 앵커가 새롭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진행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심각한 마약 중독과 남용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6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은 이제 미국에서 교통사고나 총기 사건보다 많은 제1위의 사건 사고 사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마약은 강력한 국제범죄단에 의해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밀반입됩니다. 마약 밀거래단들은 고도로 조직화돼 있고 복잡한 기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미국에서의 마약 판매는 이들에게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또한 이들 마약단체들로 인해 크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약단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극도로 폭력적으로 변해 한 마을이나 읍 전체를 황폐화하고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며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기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마약 근절을 위한 미국-멕시코 전략대화에서 미 국무부의 존 설리번 부장관은 마약이 두 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긴밀한 공조만이 국경이 없는 범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멕시코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는 11개의 미국 법 집행기구 관리들이 주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멕시코의 연방과 주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 U.S.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represented in the U.S. embassy.
설리번 부장관은 이어 우리는 메리다 계획에 따라 멕시코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또 국경 간 소통을 늘리고 보안상의 협력관계를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국제범죄조직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마약 거래의 각 과정에 관련된 자들을 표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마약단의 밀수 보급 판매를 부추기는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커스티엔 니엘슨 장관은 국제마약조직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엘슨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조직망을 수색하고 저지하며 소탕하는 일이 계속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두 나라뿐 아니라 중앙아메리카 전 지역에 있는 마약의 생산과 보급망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동반자로서 멕시코와 함께 노력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함께 노력함으로써만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위협과 싸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고 니엘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